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의 새해 첫 신년 예배입니다. 그래서 2019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또 이제 성찬의 예배로도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말씀은 계속 우리 역사와 성경을 이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연대기적으로 살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된 주제를 살펴가겠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살라. 믿음 안에서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하루하루로 본다면 사실 오늘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입니다. 또 뭐 이번 주간도 뭐 지난주와 다를 바 없는 또 한 주간이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현장과 살던 사람과 뭐 다 똑같은 뭐 변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긴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동안 정말 내 일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완전히 브랜드 뉴의 새로운 하루죠. 우리가 살아왔던 적이 없는 그 하루입니다. 또 이제껏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해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고 그렇게 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새해를 그냥 뭐 어제와 같이 작년과 같이 그냥 익숙한 하루, 익숙한 한 해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 익숙해짐으로부터 좀 이 느슨해지잖아요. 사람이 익숙해지면 기억력도 없어집니다.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서 생각을 거치지 않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되면 그렇죠.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될수록 점점 깜빡깜빡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삶이 익숙해져 버려서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생각 없이도 뭔가가 움직여지는 어떻게 보면 숙련가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하루가 되게 깁니다. 뭘 해도 이렇게 길어요. 근데 어른들이 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다 익숙한 시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익숙한 시간으로 이게 언제 가버렸나? 벌써 갔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좀 이 한 해는 좀 더 우리가 20대 같은, 10대 같은 그런 어떤 벅참과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좀 결단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세상의 것으로 나를 좀 더럽히지 않고 작년과 똑같이 이 세상과 같이 굴러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풀어진 나사를 조여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살펴가다 보면 이제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걸 살피게 될 텐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살아갈 그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시작과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이제 역사를 살펴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해서 결국 멸망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사야서, 에스겔, 다니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주제가 일맥상통합니다. 뭐냐면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구별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존재의 이유를 잃었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는 이 사명의 땅에서 너희는 거룩게 구별된 자다라는 의미로서 거룩게 살기를 바라셨고 나중에 망할 때는 너희는 그렇게 구별된 자인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는 그 이야기들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세상의 문화와 우상과 욕심 이 세속에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라는 게 성경의 총주제입니다. 또 오늘 이 시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더럽히신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내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이 땅에서 빛된 백성으로 살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보내신 이 땅을 우리가 더럽히고 있고 더불어 우리 자신도 우리를 더럽히고 있고 이 세속에 섞여 사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결국 택함 받고 구원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019년 한 해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걸 좀 인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삶이겠지만 각자가 처한 삶의 터에서 여러분 이 세속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체들과 나누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이 거듭나는 시간을 매일의 가장 우선순위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어떤 계획 이전에 이것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삶들을 잡아야 온전한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도 저는 이 교회 강단, 이 강단에서 다른 소리, 내 생각,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이 옮겨진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요. 또 성도인 여러분들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예배와 강단을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곳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흐지부지되고 넘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로 좀 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질서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이 길이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불편하다. 힘들다. 귀찮다. 나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길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즐거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또 2019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가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13장, 14장, 출애굽기 13장, 14장의 내용을 살폈는데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따라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길의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좌우에는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성난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런 사면초가의 위기로 이끄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분명히 이집트를 떠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어떤 상태고 바로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어땠는가라는 걸 살폈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분명히 저들은 이집트의 노예라는 땅을 떠나온 건 사실이었지만 사실 저들의 마음의 상태는 아직도 이집트의 노예로 붙잡혀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모습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방해받을 때는 피해가지만 그러나 자기 욕심을 가질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돌변하는 완악한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때 주의 마음과 주의 진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준비돼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만 한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순식간에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준비라는 게 무슨 실력을 오랫동안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모세가 8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갈고 닦은 도가 충만해져서 가는 게 아니라 그가 80년 동안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고 자기를 마음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그 80세의 부름을 받고 그 마음을 딱 변화시키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새해가 됐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동안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80년이 되도록 저는 이게 바빠서 안 되고 저게 바빠서 안 되고 저는 아직도 어리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여러분 핑계대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실력이요? 우리 아주 어떤 그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종하는 마음.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그 순종의 태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 한 해 우리가 또 2월이면 이제 셀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결국 우리가 그 진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영혼들, 죽음 가운데 가고자 하는 영혼들, 죽음에 빠져있는 영혼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 어떡합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가는 그 일이 여러분과 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평신도다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헌신된 인턴으로 또는 리더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아마 거기는 지옥 앞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히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애가 둘, 셋, 넷 얼마나 바쁨 됩니까? 정말 바쁨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오라 하시는 겁니다. 이 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모세처럼 계속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대다가 80년의 인생을 소홀히 보내는 우리가 아니라 2019년 한 해는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이 시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순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을 주께로 온전히 헌신하기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성난 군대, 좌우로는 갈 수 없는 이런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모세는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위기가 다가온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랍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입니까? 전 2019년 이 한 해 이 다가오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기는 항상 다가옵니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고 이 모세처럼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외치면서 저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축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 2019년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선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바다 위 홍해로 쫙 내뻗으니까 엄청난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이 우리나라도 뭐 진도 같은 데 가보면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섬을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을 통해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물이 좌우의 벽처럼 물러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좌우로 선 벽들이 이집트 군대가 들어왔을 때 다 그냥 물로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뭐 홍해의 기적에 대한 영화를 이렇게 볼 때 또 이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그 만화영화 같은 걸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그냥 바닥에다 팍 꽂으니까 그냥 쫙 갈라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일단 성경대로 보면 일단 물이 갈라진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서쪽에서 갈라진 게 아니라 저쪽에서 갈라져온 거예요. 반대쪽에서 갈라져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성경을 그래서 좀 차분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동풍이 불어서 그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는 마른 땅이 됐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하룻밤 사이 금세 건넌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침이 되어서야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도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갈라진 바다가 그 땅은 마른 땅이 됐다고 하니까 바다의 바닥이 그 지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이 막 따라 들어올 정도라고 하면 비교적 평탄한 바닥이었거나 또는 저쪽에서 동풍이 불어올 때 어떤 모래와 같은 어떤 이 먼지들 같은 것들이 날라들어서 결국에는 바닥을 그렇게 누구나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의 정확한 지점을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추측을 하고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어디다라고 딱 말할 수 만한 그런 것이 우리가 찾아진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홍해가 전에 지난주도 말했던 것처럼 현재 그 소말리아 반도, 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해서 걸프만이라고 그랬는데 걸프만이 아니고 이 소말리아 있는 이 아덴만 위로부터 다 홍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쭉 올라와서 시나이 반도의 그 V자처럼 갈라지는 그런 이 만, 그러니까 왼쪽에는 수에즈만, 오른쪽에는 아카바만 모두를 홍해로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기존의 장소, 출애굽과 홍해가 갈라진 장소는 이 화면상에 보면 여러분 검정 실선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보통 저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루트로 보이는 이 검정 실선 외에도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네다섯 곳이 더 추측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더 여러 가지 연구들과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수에즈만 쪽에서 홍해를 이게 기적적으로 건넌 것, 이게 좀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파란색 실선으로 가는 이 경로인데 이거는 수에즈만 위쪽에 있는 비터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를 하나님이 갈라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중간으로 갈라질러서 저 아카바만 왼 위쪽에 그 에시온 게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가능성 한 가지는 현재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접해 있는 티란 해협, 그러니까 아카바만 쪽으로 건넜다는 주장인데요. 지도로 보는 것처럼 시나이 반도 가장 밑에 쪽입니다. 가장 밑에 쪽으로 이 백성들이 쭉 내려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완전히 이 저 갇힌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티란 해협을 갈라서 거기를 건너도록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타당성이 있는 게 이 바닥의 깊이가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바다가 갈라져도 너무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못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티란 해협 쪽은 바다의 이 그 폭으로는 19km, 이 건너가는 길이가 한 20km 가까이 되는데 바다의 깊이로는 한 200m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이 지금 시나이 반도 자체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집트의 땅입니다. 이집트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야 사실 안전하지 그 이집트 땅 안에 그 바로의 군대들이 있을 텐데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땅이기 때문에 시내산은 이집트 땅이기 때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에즈만보다 이 아카바만 쪽을 건너갔을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가 바로 일단 이집트 땅이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말씀들을 많이 하죠. 아무튼 이 부분이 바다의 바닥 상태로 봐서는 일단은 건널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같은 아카바만을 건너는 건데 시나이 반도 중간을 가로질려서 이 아카바만에 누웨이바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제 거기 이제 건너가면 거기가 미디안이라는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거기 건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지역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그 이 사라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첩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두라라는 여자를 얻었죠. 그래서 자녀들을 막 낳은 거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라비아 지역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털을 잡고 살았다. 그래서 미디안 쪽에 있는 그 지역이 다 이렇게 관련된 지역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이 아카바만을 그럼 살펴볼 때 이 바닷속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을 그 핍박했던 그 이집트 18왕조 때 사용했던 군마차들이 그 바닷속에 가라앉혀져 있는 것 그 흔적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자기 조상들이 바다를 건넌 곳이라고 해서 실제로 세웠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이 지금 이 시나이 반도 쪽에는 남아 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그걸 뽑아서 버려 뭐 홍해로 던져버렸다고 그러는데 그 뽑혔던 그 자리에 대한 흔적은 있습니다. 여기가 그 자리다라는 그런 흔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지명들이나 유적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그곳이 보면은 한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함께 살 수 있을 만했던 공간이었고 그들이 살았더라고 살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런 흔적들이 거기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시나이 반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내산 쪽에서는 거기를 이제 성지순례가나 이런 분들이 보면 여기가 가능한가? 여기에 맞나? 좀 의아스러운 공간이긴 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아라비아 쪽에 라우즈산이라고 하는데 그 근처에는 충분히 그런 그 가능성이 있고 주거의 흔적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카바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카바만은 길이가 남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쭉 홍해를 따라 올라와서 쫙 갈라지는 그쪽으로 따지면 160km가 됩니다. 그리고 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밑에는 17km가 그랬는데 하여튼 최대 폭은 24km고 가장 깊은 수심이 2km입니다. 그러니까 아카바만은 그 바다 깊이가 1850m 그러니까 거의 2k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카바만을 갈랐다고 해도 바다의 바닥 상태로 봐서는 뭐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이 아카바만에 대한 생각을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이 바닷속을 조사하다 보니까 누에이바라고 지금 말한 거기서 미디안 쪽으로 가는 중간 부분은 마치 다리가 놓인 것처럼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래서 한 6도 경사로 완만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맞은편 해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그 폭으로는 13km 정도가 되고 이 건너가는 이 뚝같이 생긴 여기는 거의 좌우로 6km 정도니까 6km 정도면 정말 그 한 200~300만이 이렇게 건너가다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거리가 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120m였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정확한 조사를 해본 결과 수심을 잘 보면 이집트 쪽에서 건너가기 시작할 때 저렇게 보면 해변이 급속도로 한 263m로 쭉 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똑바로 5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경사를 짐서 한 765m까지 이렇게 쭉 경사로 깊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2.5km 그저께 내려가서 그 다음에 바닥에 닿으면 다시 2.5km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285m쯤 되는 그곳에서 이제 다시 5km로 쭉 점점점 올라와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홍해 도하 사건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일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뭐 과거의 지형과 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지금 정확하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실 200m를 내려갔고 700m를 더 내려갔다 이건 좀 불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건 많이 그 상황이 이것저것 맞는가 보면 또 어떤 데서는 안 맞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심으로 봐서는 아까 그 시나이 반도 맨 끝에 있는 티란 해협 쪽으로 건넜을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가능성 있는 지금 출애굽 루트를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딱 맞아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죠. 다만 그 역사적 정황이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 고고학적 증거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같이 살펴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추측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든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를 하든 분명한 건 뭡니까? 일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홍해 도하 사건은 아까 말한 것 진도의 그 무슨 이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땅에 나가서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원래 그 히브리 원본 성경에는 홍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홍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이 홍해, 그러니까 레드시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 얌수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Sea of Reeds, 그러니까 갈대들의 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로 건너간 게 아니라 그냥 갈대숲이 많은 데를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해석이 어려운 게 성경대로 말하면 이집트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러는데 갈대숲에서 스스로 코박고 죽을 것도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말이 좀 안 되고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런 가정을 설명하는 게 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갈대라는 게 바다에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에즈만 북쪽 위에 있는 갈대가 무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팀사 호수나 아까 말한 비토 호수 그 근처에는 이 갈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비토 호수를 하나님이 갈라서 거기를 건너게 했을 거다 그런 추측도 나오는 거고 그것까지 못 믿겠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바다를 간다는 건 난 못 믿어 그런 사람들은 팀사 호수 거기에는 그냥 그렇게 깊은 게가 아니라 갈대밭처럼 돼 있으니까 그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근데 왜 히브리 원본에는 이 갈대바다가 홍해, 붉은 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원본의 갈대바다가 왜 홍해로 바뀌었냐라는 거죠. 그건 BC 3세기에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최초의 번역 성경인데 보통 70인역 성서 LXX, 뭐 세프투아진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최초의 번역에서 이 얌수프, 그러니까 갈대라는 이 바다를 홍해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뭐 에리드라 달라사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거를 홍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서 갈대바다가 홍해로 불리게 되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저자들도 그래서 이 갈대바다를 그냥 홍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약으로 가면 다 그렇게 불러요. 그건 신약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그 당시에 세계 언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다시 말하면 70인역 성서를 쓰면서 그대로 인용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헬라어 70인역을 또 이제 라틴어로 바꾸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게 수정 없이 그대로 그냥 라틴어 불가타 성서로 번역이 됐고요. 그 후에 이제 라틴어 이 성서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그 과정에서 그대로 번역이 돼서 킹제임스 버전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서에는 원본 성서에는 갈대바다, 얌수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에만 그렇게 있고 다른 모든 성경에는 이제 홍해라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갈대라는 영어 리드에서 번역할 때 잘못 봐서 이자가 하나 빠졌나 보다. 그래서 레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너무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럼 왜 최초의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히브리 구약 성서를 유대인들이 헬라 유대인들이 그걸 헬라어로 바꿨던 건데 왜 그 바꾸는데 굳이 갈대바라를 그들이 왜 붉은 바다로 썼을까? 뭐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분명히 히브리인들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바다는 홍해바다라는 게 아니라 갈대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증해서 찾아가다 보니까 그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 홍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홍해라는 것을 말해야 그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갈대바다를 현실 지명에 맞게 이 붉은 바다로 이렇게 바뀌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거 홍해를 홍해라고 부르냐면 홍해 해안에는 수많은 산호초들이 자라고 있는데 보름 때 되면 물이 이제 좀 밀려나가죠. 조수간만에 잘 밀려나가면 바닷속에 잠겨있던 산호초들이 이렇게 수면 가까이 보이게 되는데 그때 붉은 산호초들로 인해서 바다 자체가 아주 빨갛게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냥 가보면 그냥 푸른 바다예요, 홍해가.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카바만 동쪽에 이 아라비아 반도 그쪽으로 가면 페르시아만까지 걸쳐서 큰 붉은 산맥들과 바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붉은 그 빛이 바다로 그대로 비춰서 붉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고대 시대로부터 거기를 홍해라고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바다라고 부르는 이유 중 그러니까 홍해가 아니라 갈대바다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또 하나 홍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알겠죠. 갈대바다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아카바만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갈대가 자라는 바다랍니다. 아카바만이. 그래서 갈대는 일반적으로 민물에서 자라는데 홍해 바닷가에서는 실제로 바다인데도 갈대가 자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여겨져서 아, 그 갈대바다 그렇게라도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거는 아카바만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갈대바다든 홍해바다든 뭐라는 거예요? 둘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곳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그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실 때 그 갈대바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분명히 구원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고, 그 성경을 읽는 이 헬라인들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아, 그 바다를 홍해바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궁금하신 것은 이걸 근거로 셀별로 또 개인적으로 같이 좀 조사하시면서 좀 더 정확한 그런 가능성 있는 그런 조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홍해 가운데까지 쫓아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알게 하셨던 대로 결국 이 바로왕과 그 군대들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근데 웃긴 거예요. 그 열 가지 재앙을 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을 텐데 홍해가 만나니까 하나님 막 원망하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니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믿는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더불어서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종으로 섬긴 모세를 더욱 신뢰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14장 마지막 절의 얘기입니다. 자, 15장으로 가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요 전능자 되셨다고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의 노래 중에 14절, 15절을 근데 잘 주목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가 소문을 타고 퍼지더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가까이는 블레셋으로 그 바로 위에 있는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더 나아가서 이제 저들이 들어갈 가나안 족속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낙담을 했다라고 찬양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듯이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 겁니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됐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도 뭐 전도한다고 애쓴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통로가 되었다면 누가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계시하시고 유일한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세계에 알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홍해 마른 땅을 만들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소문을 듣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적대시할 때는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뭡니까?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을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것이 기쁨이고 정말 복음이고 한 천국으로 하는 길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싫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그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술집을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결국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이 진정하고 유일한 창조주 되심을 알리는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물론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그냥 그런 홍해의 기적 같은 기적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그 다음에 이집트 왕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봤잖아요. 그들은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그런 앞에서 나타나는 위기를 모면하는 그것은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신뢰를 하거나 그로 인해 믿음으로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한 번으로 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소문을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듣고 계속해서 그 음성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홍해를 건너가진 않았지만 홍해를 건너갔던 그 역사적 증인들의 이야기가 3500년 뒤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지금 여러분의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매주일 강단에서 또한 지체된 서론을 통해서 또는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친구를 통해 동료의 애타는 안타까운 그 이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뭐 때로는 미디어 뉴스 같은 걸 통해서 교회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전파된다고 해도 도대체 성도와 교회가 도대체 뭐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저 사람들이 저 떡으로 살아가느냐라는 의문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이런 좋지 않은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나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핀 창세기부터 역사를 우리 지금까지 살펴왔잖아요.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창세기에도 정말 성도로서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아, 굳이 뭐 이렇게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 이런 실수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다 그냥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은요 감추시지 않아요. 자기의 애가 볼 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좀 부끄러운 것까지도 하나님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 전도의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빛과 소금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 길이 때로는 손해보고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길에 닿아 있고 말씀의 길이라면 걸어가야 되는 거. 그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2019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종교적으로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냥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로 오지 마십시오.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뭐하러 와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만나는 여러분 그런 이유로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봉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도 이런 기쁨이 넘쳐날 때 되는 거지 억지로 끌려나오고 억지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싸움만 하고 괴로워하면서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2019년 한 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쁨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막 이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내게 주신 이 영혼들을 섬기는 나의 영적인 가족 셀 속에서 내가 함께 나눠야 되는 그 벅찬 기쁨이 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눈물과 사랑과 안타까움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지 못하게 해도 어떻게 돼요? 저절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삽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청지기의 삶, 하나님을 소문내는 전도의 자의 그 삶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모델이 지금 뭐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확인한 이 백성들은 너무 기뻐 춤을 추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찬양과 찬송은, 이런 찬양과 벅찬 감격과 감사는 누가 억지로 아멘 해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종교로 부르고 율법으로 부르고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위협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벅찬 감동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감출 수 없는 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은 하나님의 그 진실한 역사를 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그것을 통해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그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그 진심을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은 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경험했는지 진심은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진심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심 말을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질 때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하하 찬양하고, 아 우리 뭐가 통했어 그렇게 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진심이 안 통한다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건 진심이 아니라 사심으로 가득 찬 욕심을 부리는,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심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나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됩니다. 출애굽의 기적은요, 인간들의 사심과 욕심이 이루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 하나님의 그 진심이 이루어낸 역사가 홍해의 기적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좀 믿고 그 말씀과 그 약속과 그 뜻대로 목숨 걸고 순종한 그런 사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한 해,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편지를, 10장짜리 편지를 가졌는데 그거를 10개로 다 쪼개난 다음에, 20개로, 66개로 쪼갠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읽어보십시오.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진심이 담긴 이 편지라고 해도 그걸 66개로 쪼개가지고 이것저것 쳐다보다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창세기로부터, 창조로부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이 땅에 임하는 그 역사의 순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초지종을 여러분이가 잘 알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의 진심으로 만나서 거듭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올해도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 결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읽긴 읽어도 모르겠는, 그냥 읽는 거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성경이 지금 역사 순서대로 돼 있지가 않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섞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올 한 해 일독을 하시려고 해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좀 읽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럼 얘기가 흘러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일독을 해도 도움이 돼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의 도움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혼자 읽어서 잘 알 수 있으면 좀 감사한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같이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비록 한 3년씩 걸리긴 하지만 이 강단에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가는 이 말씀을 따라 꾸준히 묵상하고 자꾸 그걸 깊이 있게 다루고 넓게 다루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여러분 정말 만나리라고 봅니다. 이 강단은 강단대로 가고 또 여러분 여러분대로 다른 프로그램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못 잡아요. 하나만 잡아야 되는데 여러 개 잡으면 못 잡아요. 물론 일독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건 좋습니다. 몇 번이 또 읽어보는 건 좋아요. 읽어가는 건 읽어가고 그리고 좀 강단에서 똑같은 순서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셀 속에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 그게 거듭남입니다. 예? 거듭남 그럼 무슨 체험을 하는 거로 아는데 체험은 체험이죠. 하나님의 진심 누군가의 진심을 만나면 사람이 왈칵합니다. 울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할 말을 멈출 수밖에 없는 분명히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체험이 아니라 마치 뭐 그냥 무슨 신비한 걸 체험하는 게 그게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완전히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2019년 한 해 여기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살고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 우리도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2018년을 건너왔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대입을 해보셔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이제 계속되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고 자세하게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2019년 한 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 나누면 예배가 맛있어야 되고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말씀이 맛있어야 되고 말씀이 즐거워야죠. 여러분들이 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리 읽어보고 와서 들어보고 또 가서 나누고 이러다 보면 점점 깊어져가고 점점 재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재미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같이 이끌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고 그런 삶을 살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리더를 하고 인턴을 하니까 거꾸로가 자꾸 거꾸로 백슬라이딩 하는 거야. 1년을 겨우 버티고 그 다음에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진심을 좀 만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기쁨이 좀 회복이 돼서 2019년 안에 우리가 좀 2월부터 시작하는 셀 속에서 더욱더 큰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홍해를 걷는 다음 여정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2019년 첫 주일